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수도 베이징이 오는 2022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됐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토마스 바흐 위원장은 오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총회에서 2022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베이징을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위원 100명 가운데 85명이 투표에 임한 오늘 표결에서는 베이징과 카자흐스탄의 알마티가 경합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더 안전한 환경을, 카자흐스탄은 좋은 날씨를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당초 유치에 함께 나섰던 유럽의 4개 도시들은 대회 운영비 부담과 동계올림픽에 대한 낮은 인지도 등을 이유로 중도에 포기해 이례적으로 두 도시가 경합을 벌였습니다. 2008년 하계올림픽을 개최했던 베이징은 동계올림픽 유치에도 성공함으로써 동학예올림픽을 모두 개최하는 최초의 도시가 됐습니다. 미국이 일본 관리들과 민간 기업들을 감시해왔다고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가 밝혔습니다. 위키리크스는 오늘 발표한 문서에서 일본 정부 부처와 기업, 개인 등 미 국가안보국의 감시 대상이 된 35개 대상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이 국가안보국의 감시는 아베 신조 현 총리의 첫 집권 당시인 2006년 시작됐습니다. 미 국가안보국이 수집한 정보들은 미국과 일본의 외교관계와 무역협상, 기후변화 전략 등에 관한 것이라고 위키리크스는 밝혔습니다. 또 이렇게 얻은 정보들은 미국과 정보 동반자 관계인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와 공유됐다고 전했습니다. 호주 당국은 최근 발견된 항공기 잔해가 지난해 3월 승객과 승무원 239명을 태우고 실종된 말레이시아 여객기 MH370편의 잔해인 것으로 점차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틴 돌란 호주 교통안전국 국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번 잔해가 실종 여객기의 것인지 여부가 곧 판명되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2m 길이의 이 잔해는 지난 29일 마다가스카르 동편 레위니옹섬 해변에서 발견됐습니다. 플레퍼론으로 불리는 항공기의 날개 부품으로 확인된 이 잔해는 정밀 조사를 위해 프랑스로 보내졌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잔해에 기록된 숫자들이 실종된 말레이시아 여객기의 것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경찰은 오늘 요르단강 서안에서 유대인 극단주의자들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주택 방화로 생후 18개월 된 팔레스타인 영아가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범인들은 오늘 새벽 서안지구 두마 마을의 한 주택에 불을 지르고 달아나기 전에 담벼락에 히브리인을 상징하는 낙서를 했다고 당국자들은 전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당국은 이스라엘이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사건을 테러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이스라엘은 범인이 누구든 상관없이 테러에 강경한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 우익 성향의 극단주의자들은 오랜 기간 팔레스타인인들뿐 아니라 아랍계 이스라엘인들과 심지어 팔레스타인의 친화적인 정부 정책을 따르는 이스라엘 군까지도 공격해왔습니다. 타이완에서 친중국 성향의 교육과정에 항의해 고등학생이 자살하는 등 교과서 개편에 따른 항의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타이완 학생 수백 명은 어제 저녁부터 교육부 청사 앞에서 우세화 교육부 장관의 사퇴와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편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고등학생 링콰나 군 등 30여 명은 교육부에 난입해 새 교육과정이 지나치게 중국 중심적이라며 항의하다가 지난주 구금됐었습니다. 그 뒤 린 군은 어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시위 학생들은 새 교육과정이 타이완을 민주국가가 아닌 자국 영토로 취급하는 중국 당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을 북돋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궈보슝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을 공산당에서 제명 처분했습니다. 중국 언론은 권 전 부주석이 어제 공산당 당적에서 박탈됐으며 군 검찰로 이송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궈 전 부주석은 공산당이 통제하는 법정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이며 유죄 확정과 함께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인사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 전 부주석은 부패 척결에 나서고 있는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이래 사법 처리되는 최고위 군 인사로 기록됐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들어온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이 주요국 대사들을 통해 핵무기 포기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란과 차별화하려는 시도라고 분석했습니다.
The North Korean interviews and statements are primarily preemptive.
북한의 억류 중인 한국계 캐나다인 목사가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북한 정권을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안전을 이유로 아프리카 리비아에 파견한 의료요원들을 줄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리비아에는 의료인, 건설, 노동자 등 북한인 3, 400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계속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대부분 지역에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은 최근 주요국 대사들을 통해 핵포기를 논의하는 대화에 대한 거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이란 핵 합의 이후 위기감을 느낀 북한이 같은 방식으로 핵을 포기할 의향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며 미국이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등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등 주요국 대사들을 통해 핵무기 포기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란과 차별화하려는 시도라고 분석했습니다.
The North Korean interviews and statements are primarily preemptive. I believe that North Korean leaders are concerned.
데이비드 스트로브 스탠포드 대학 한국학 연구소 부소장은 30일 VOA에 북한의 기자회견과 성명은 주로 선제적인 목적이 있다며 이란의 핵 합의로 홀로 불량 국가로 남게 된 데 위기감을 느낀 북한 지도자들이 외부 세계에 북한은 특수한 경우이고 미국의 적대 정책의 희생양인 것으로 비춰지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를 지낸 에번스 리비어 씨도 북한의 최근 움직임이 이란 핵 합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Some people have suggested that a similar agreement might be possible with Pyongyang. And I think what's going on now is that
이란의 핵 합의를 계기로 일각에서도 북한과도 비슷한 합의가 가능할 것이란 의견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서 그럴 일은 없을 것이며 자신들은 이란과 같은 합의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또 북한은 향후 핵 협상에 핵 보유국으로 참가할 것이며 비핵화가 아닌 평화협정이나 군축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국제사회에 상기시키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주장했습니다.
The one thing that North Korea holds the most dear is the survival and preservation of its regime.
북한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정권의 생존과 보존이기 때문에 정권을 위협하는 조치가 북한의 관심을 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에 대해서 표적 제재를 강화하고 더욱 고립시키면 정권 유지의 위기감을 느낀 북한을 협상장으로 다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계속 추진해야 한다면서도 6자회담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북한과 나머지 5자 간 핵 포기에 대한 입장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스트로브 부소장도 같은 이유에서 현 상황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이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 비핵화를 위해선 미국이 지금의 정책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current statements don't represent anything fundamentally new on the part of North Korea. So the United States
국무부 한국 과장을 지낸 스트로브 부소장은 북한의 최근 성명들은 새로울 것이 없기 때문에 미국은 현재 입장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며 진정한 협상을 위한 문을 열어주면서도 북한에 대한 온갖 종류의 압박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트로브 부소장은 이 같은 정책이 비록 시간이 걸리긴 해도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맨스필드 재단의 프랭크 자누지 대표는 북한이 30년 이상 개발한 핵 프로그램을 생존과 연계하고 있다는 점을 미국이 주목해야 한다며 과거의 핵 포기 약속을 지키도록 북한을 설득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잔우지 대표는 그럼에도 북한이 방향을 바꾸도록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Need to sit down together as a group of five and think about how they change the calculation.
잔우지 대표는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6자 회담 참가국들이 한데 모여 북한의 계산법을 어떻게 바꿀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며 제재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상황이 훨씬 좋아질 것이란 점을 북한 측에 보다 잘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영유중인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가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임 목사는 자신이 북한 정권을 전복하려 했다며 북한 당국이 적용한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말 북한에 입국했다 억류된 캐나다의 한인 임현수 목사가 30일 평양의 인민문화공전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임 목사는 지난 1월 말 북한에 입국한 뒤 외부와 연락이 일절 두절된 상태였으며 북한 당국은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임 목사가 처한 상황에 대해 아무런 공식적인 발표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임 목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1월 30일 경제협력 사업과 관련한 실무 면담을 위해 라선시에 입국한 뒤 2월 1일 라선을 출발해 2일 평양에 들어갔다가 해당 기관에 단속됐다고 말했습니다. 임 목사는 이후 2월 3일부터 21일간 격리되어 있는 동안 반공화국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와 확증 사업이 진행됐고 격리 기간이 끝난 2월 24일부터 해당 법기관에서 정식으로 법적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이 저지른 가장 엄중한 범죄는 북한의 최고 전엄과 체제를 중상 모독하고 국가 전복 음모 행위를 감행한 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임 목사의 이 같은 기자회견 내용이 자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북한 당국의 강요에 의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북한 당국은 그동안 억류 외국인들을 내세워 종종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사전에 철저히 준비된 각본에 따른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한편 캐나다 외교부는 30일 임 목사의 기자회견과 관련한 BOA의 질문에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채 북한의 여전히 억류되어 있는 임 목사 사건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는 또 임 목사에 대한 영사 접근과 사건 해결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며 임 목사를 위해 더 이상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의 한인교회인 큰빛교회 담임 목사인 임 목사는 지난 1997년 이후 북한을 100회 이상 방문하면서 고아원과 타가소, 양로원 등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 사업을 해왔습니다. 지난 1월 말에도 인도주의 사업을 위해 북한에 입국했고 2월 4일 캐나다로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평양으로 들어간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이 오는 10월 당 창건 기념일을 앞두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한반도 평화지수는 여전히 긴장 고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분기 한반도 평화지수는 37.1로 전분기보다 3.5포인트 올랐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컸지만 경색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남북관계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지수란 한국의 통일안보 전문가 8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남북의 평화 수준을 계량화한 수치입니다. 0은 전시 상태를, 20부터 40은 긴장 고조 상태, 40부터 60은 협력 대립 공조 상태를, 80 이상은 평화를 의미합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 5월 광복 70주년을 맞아 민간교류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남북 민간교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북한은 남북관계 등을 이유로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6.15 남북공동행사 등 민간교류에까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북한은 한국 측이 제안한 남북국회의장 회담과 9월 서울 안보대와 초청을 거부한 데 이어 최근 들어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올해 들어 처음으로 남북한이 만났지만 개성공단 임금 인상 문제를 둘러싸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됐습니다. 한국의 통일안보 전문가들은 이 같은 냉랭한 남북관계가 하반기에 더욱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성근 연구위원입니다.
6.15라든지 8.15 그런 모멘텀들을 계속해서 좀 살려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연급 부산이 되면서 이런 기대감들이 계속 꺾이는 거죠. 남북관계 회복에 대한 그런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놓쳐버렸을 때 불안감들이 동시에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 볼 수 있겠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북한이 강하게 반발해온 미국과 한국의 합동군사연습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예정돼 있는 데다 오는 10월 당창건 70주년을 맞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남북관계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에 따라 민감한 정치군사 현안이 아닌 비정치 분야의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최성근 연구위원은 한국 정부의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북한이 요구해온 전단 살포 중단을 일정 기간 동안 막교 안에서 시범 실시하는 방안이나 5.24 제재 조치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와 같은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담을 북한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 금강산 일대 소나무들은 해충의 피해를 입었지만 재선충 병에 걸리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금강산 현지 소나무들의 병해충 실태를 조사하고 돌아온 한국 산림 전문가들은 오늘 이같이 밝히고 한국에서 약재를 지원하면 소나무들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피해 범위에 대해서는 더 확인해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소나무 시료를 채취했으며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정밀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한국의 산림과학원과 수목보호협회 소속 산림 전문가들과 현대아산 관계자 등은 지난 29일 북한의 요청으로 금강산 소나무 병해충 실태를 공동 조사하기 위해 방북했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평균 수명은 69.9세로 남한에 비해 11.5세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는 현 수준에서 계속 늘어나다 2050년 이후 줄어들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UN 경제사회국은 29일 발표한 세계 인구 전망 2015년 개정판에서 2015년 현재 북한 주민들의 평균 수명이 69.9세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81.4세인 한국과 비교해 11.5세나 낮고 미국과 비교해서도 9살이나 낮습니다. 1990년에서 1995년만 해도 북한과 남한의 평균 수명은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북한의 평균 수명은 70세로 한국에 비해 3살 정도 낮았지만 64.5세인 전 세계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2005년에서 2010년 북한의 평균 수명은 68.4세로 68.8세인 세계 평균을 밑돌았을 뿐 아니라 5년 전보다도 1.6세 줄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기대 수명이 증가한 반면 북한은 오히려 낮아진 것입니다. 이는 1990년 중반에 이른바 고난의 행군의 여파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1995년부터 2000년까지 극심한 식량난으로 수십만 명이 굶어 죽었는데 이로 인해 평균 수명이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평균 수명은 2010년 이후 계속 길어졌지만 세계 평균에는 못 미쳤습니다. 하지만 유엔은 북한의 평균 수명이 2024년부터 세계 평균과 같아지고 2095년부터는 세계 평균을 능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엔은 북한의 평균 수명이 2100년에 85.1세로 증가해 83.2세인 전 세계 평균보다 2살가량 높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의 평균 수명은 여전히 한국과 미국에는 못 미칠 것으로 유엔은 전망했습니다. 유엔은 한국의 평균 수명을 2050년에 87.7세, 2100년에는 무려 93.6세에 도달해 전 세계의 평균 수명보다 10살가량 높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도 고령화를 겪을 것으로 유엔은 예측했습니다. 유엔은 현재 12.5%인 북한의 60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50년에는 24.4%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세계 평균 21.5%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북한의 평균 연령도 현재 33.9세에서 점차 늘어나 2050년에는 41세, 2100년에는 46세로 전망됐습니다. 평균 연령은 북한 주민의 나이를 모두 합해 전체 인구수로 나눈 수치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평균 연령은 한국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겁니다. 한국의 경우 2050년 평균 연령이 북한보다 13세 많은 53.9세로 전망되는데 이는 일본의 53.5세보다도 높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북한 인구는 현재 2,520만 명 수준에서 계속 증가세를 보이다 2050년 2,680만 7천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어 2100년에는 2,500만 명을 밑돌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한국은 2035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2100년에는 4천만 명을 밑돌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북한의 출산율은 2015년 현재 2명이지만 갈수록 낮아져 2100년에는 1.83명이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의 경우 현재 출산율이 1.26명으로 상당히 낮지만 점차 높아져 2100년에는 1.76명이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북한의 영유아 사망률 역시 2015년 현재 1,000명당 22명이지만 갈수록 낮아져 2100년에는 2명으로 줄 것으로 유엔은 내다봤습니다. 이는 2100년 전 세계 평균인 7.4명보다는 낮지만 0.2명인 한국과 1.6명인 미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치입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영국 정부는 북한의 의료시설이 열악한 상황이라며 자국민들에게 가능한 한 북한에서 수술을 받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천일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외교부가 29일 북한의 의료시설과 의사 명단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자국민을 위해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이 같은 자료를 주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영국 외교부는 이번에 발표한 북한 관련 자료에서 북한의 의료시설들이 열악한 점에 유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북한 병원들의 의료위생 수준이 기준 이하라는 겁니다. 특히 북한의 병원에는 마취제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가능하면 북한에서 수술은 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심각한 질병에 걸리거나 중상을 입었을 경우 북한에서 치료받기보다는 귀국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다만 병원 입원이 불가피할 경우 평양에 외국인 전용 병원인 친선병원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북한의 치과 치료시설 역시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천일교입니다.
북한이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파견한 의료요원들을 감축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비아의 폭력 사태가 격화되고 있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리비아 남부 와디 알샤트 지역에 파견한 의료요원들을 감축하기로 결정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29일 보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리비아의 라나통신을 인용해 리비아 주재 북한 대사관이 와디 알샤트시의 하산 칼리파 보건국장과 접촉해 현지 병원에서 일하는 북한 의료요원들의 감축 문제를 협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칼리파 국장에 따르면 이날 협의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현지에 주재하는 모든 의료요원들이 함께 거주하는 방안도 채택됐습니다. 신화통신은 와디 알샤트에 25명의 북한 의료요원들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리비아에서는 부족 간 충돌이 계속되면서 안보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요원들이 리비아 내 극단적인 무장단체들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20일 리비아 해안 도시 시르테 인근에서 북한인 의사 부부가 납치됐습니다. 이 북한인 부부는 리비아 중부 내륙 도시 잘루에서 출발해 이동하던 중 시르테 근처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 추정 세력에 납치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현지 인터넷 언론인 리비아 옵서버는 북한인 남성 의사가 60살이며 현지 북한 대사관이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리비아 내 여러 세력들과 24시간 접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북한인 의사 부부의 석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리비아에서는 의사와 간호사, 건설 노동자 등 북한인 3,400명이 외화벌이를 위해 현지에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 62주년을 맞아 공군 지휘관 전투비행술 경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직접 참관한 이 대회에는 북한 전투기 대부분이 동원됐는데 대부분 1960년대 이전에 생산된 노후 기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현지 지도 아래 지난 29일 강원도 원산 갈마 비행장에서 진행된 북한의 전투비행술 경기대회.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 대회에 참가한 북한의 공군기 목록을 사진을 통해 구체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미그-15와 미그-17 각각 3대, 미그-19 2대, 미그-21은 7대, 미그-23 1대, 대지 공격기인 수호이 1대, DN-18 6대, 그리고 미국제 헬기 500MD 4대와 AN-2 8대, 헬기 6대 등 총 43대가 대회에 동원됐습니다. 북한이 보유한 유일한 폭격기인 인류신 28 2대도 공개됐습니다. 이 중 옛소련제 전투기인 미그-17과 미그-21은 북한의 주력 전투기로 대부분 1960년대 이전에 생산된 노후 기종입니다. AN-2의 로켓 사격 모습도 공개됐는데 이는 구 동구권에서 농약을 뿌릴 때 사용된 것으로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은 이 기종을 약 300대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군사 전문가인 양욱 국방안보 포럼 연구위원은 북한 전투기 숫자에 비해 전투력은 상당히 미흡한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숫자가 그렇게 매우 높게 평가가 되고 있지만은 사실상 이 중에서 전력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그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 전투기의 가장 핵심적인 세력은 역시 미그-21과 미그-17 정도고요. 각기 한 100대 정도 주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신형인 미그-29의 경우에는 뭐 40대가 안 되는 정도 숫자, 일부 관측에는 18대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전용기 참매 1호의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기체 전체가 흰색인 참매 1호는 러시아에서 제작된 인류신 62호, 북한 고려항공 여객기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기종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듯 북한이 구형 전투기를 동원해 전투비행술 경기대회를 연 건 김정은 정권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전현준 원장입니다.
주민통합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 고취시키는 것하고 대외적으로는 자기들이 이제 그러한 전투력을 과시함으로써 자기들에 대한 군사적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북한의 공군 지휘관 전투비행술 경기대회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지시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지난 27일은 6.25 한국전쟁 정전 62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윌슨 센터가 전쟁 중인 1950년 12월 수많은 북한 피난민의 생명을 구한 흑남 철수 작전에 참여했던 선원의 증언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피난민 14,000명의 목숨을 구한 미국 상선 메리디스 빅토리아 호의 생존 선원 2명 중에 한 명인 로버트 루니 씨가 주인공입니다. 전쟁 이후 미 해군 제독으로 전역한 루니 씨는 흑남 철수의 진정한 영웅은 구출 결단을 내린 라루 선장과 자유를 위해 용감히 탈출한 북한 피난민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루니 전 제독의 증언을 김영권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누가 있으면 꽉 잡으라. 알았지?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흥남철수의 상징적인 노래 굿세어라 금순아를 듣고 계십니다. 1950년 12월 23일 미 상선 메리디스 빅토리아 호는 흥남부두의 마지막 남은 피난민 14,000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당시 메리디스 빅토리아 호의 1등 항해사로 피난민 구출에 참여했던 로버트 루니 전 제독은 구출이 매우 악조건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회고했습니다. 회고했습니다.
And this is in the middle of winter, freezing cold out there. The Chinese were firing.
한겨울 강추위 속에 중공군이 흥남부두로 포탄을 쏘며 진격해오고 미군이 이를 방어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구출 작전이 이뤄졌다는 겁니다. 루니 전 제독은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피난민 구출에 나선 건 레너드 랄루 선장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He just responded to the army representatives. He said, "I will take my ship in and I will."
당시 미 육군 제10군 단장인 아몬드 장군은 위험한 상황 때문에 랄루 선장에게 명령이 아닌 구출을 자원할 수 있는지를 물었고 랄루 선장은 주저하지 않고 이를 결단했다는 겁니다. 루니 전 제독은 당시 메르디스 빅토리아호의 임무가 탱크와 무기 등 미 군수품들을 운반하는 것이었고 선박은 승무원을 제외하면 12명만을 더 태울 수 있도록 제조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베테랑으로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랄루 선장은 피난민들을 태울 수 있도록 선체 일부를 개조시킨 뒤 바로 부두로 향할 것을 선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루니 전 제독은 전쟁이 끝난 뒤 성 베네딕토의 수도사로 헌신한 랄루 선장에게 당시의 심정을 들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He said the answer is in the Holy Bible, and with that he reached over and he touched the Bible and he said the answer is here. No greater love hath a man than to lay down his life.
랄루 선장은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란 성경의 요한복음 15장 9절을 따라 그저 당연히 해야 할 도리를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루니 전 제독은 이런 랄루 선장의 결단에 따라 피난민 14,000명을 모두 태우는데 12시간에서 13시간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선원들은 특히 피난민들을 서둘러 배에 진입시키기 위해서 당시 유일하게 아는 한국말인 빨리빨리를 반복했다고 회고했습니다.
One word we all learned in Korean was 빨리빨리, and that meant faster, faster, because
삶과 죽음의 선상에서 피난민들은 목숨을 걸고 배에 올라탔고 배는 큰 사고 없이 23일 출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 안엔 피난민들을 위한 보온 장치나 마실 물이 전혀 없었고 갑판 안엔 빛조차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배 안엔 전쟁에 끌려간 젊은이들 대신 노인들과 여성들, 어린이들이 다수였습니다. 루니 전 제독은 노인들이 추위에 떨고 있는 손자 손녀들을 큰 겉옷으로 푹 감싸고 있는 장면들이 지금도 생생하다고 말했습니다.
They were the elderly men who were coming aboard carrying children wherever they could. And I always remember some of the older men with huge coats and under the coats would be a child.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피난민들은 오직 자유에 대한 소망으로 잘 버텼고 배는 사흘을 항해한 뒤 부산을 지나 26일 거제도에 안착했습니다. 루니 전 제독은 사흘간의 항해 기간 동안 생명의 신비를 경험하는 놀라운 일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임신부들이 선원실에서 아기 5명을 출산했고 선원들은 한국말을 잘 몰라 이름을 김치 1, 2, 3, 4, 5로 붙였다는 겁니다.
We named each of them Kimchi 1, 2, 3, 4, and 5.
14,000명의 피난민 구출은 세계 전쟁 역사에서도 찾기 힘든 기적으로 기록됐습니다. 특히 메르디스 빅토리아호의 선장과 선원들은 이후 한국인들과 미국인들에게 영웅 칭호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루니 전 제독은 흑남철수의 진정한 영웅은 자유를 찾아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고향을 떠난 북한의 용기 있는 피난민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true heroes in this case were the Korean people themselves. When you realize what they did to sacrifice everything.
피난민들은 해방 후 5년간 공산주의 밑에서 자유의 소중함을 깨닫고 오직 자유를 위해 탈출했을 뿐 아니라 한국의 놀라운 성장에 기여한 진정한 영웅들이란 겁니다. 루니 전 제독은 이어 흑남철수는 폭격과 사살이 난무하는 전쟁 속에서도 생명을 구출할 수 있다는 소중한 의미를 일깨워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랄루 선장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긴 말을 떠올렸습니다.
He said, "God's hand was at the helm of my ship, so that."
하나님의 손이 당시 메르디스 빅토리아호의 키에 임했던 겁니다. 적의 땅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랄루 선장이 훌륭한 뱃사람일 뿐 아니라 위대한 가치와 사랑의 소유자였다고 말하는 루니 전 제독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고 있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백남준과 함께 20세기 한국을 대표하는 화가로 손꼽혔던 이퀘대. 하지만 그는 지난 1953년 월북하면서 대중에게 잊혀진 존재가 됐습니다. 북한에서도 그의 친형 이 여성이 김일성 주석의 정책을 비판하다 숙청되면서 공개적으로 거론이 금지됐습니다. 이 비운의 화가 이퀘대를 재조명하는 전시가 서울의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맨 처음엔 부부가 본인들 자화상인 줄 아닌 줄 알았는데 보니까 저 보니까 딱 맞는 것 같네. 본인들이 하는 게임하는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공관. 20세기 한국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 이퀘대의 대규모 회고전 거장 이퀘대 해방의 대서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백남준과 함께 20세기 한국을 대표하는 화가로 손꼽히는 이퀘대 작가는 대중의 사랑을 꾸준히 받아왔는데요. 6.25 한국전쟁 이후 1953년에 월북을 했기 때문에 이퀘대라는 이름 석자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잊혔습니다. 이퀘대라는 이름을 언급하는 것조차 금기시 되던 이 작가는 지난 1988년 해금이 된 이후에야 서서히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잊혔던 화가를 오늘날 다시 주목하는 건 그의 그림이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정서를 담고 있고 민족과 전통에 대한 자긍심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공관의 김혜진 학예연구사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이번 전시는 광복 70년을 맞이해서 국립현대미술관이 준비한 거장 이퀘대 해방의 대서사라고 하는 전시입니다. 이퀘대 화가는 한국 근대화단에서 굉장히 주목받는 화가 중에 한 명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화가입니다. 해방 이후에 그린 군상이라던가 푸른 두루마기를 입은 자화상과 같은 몇몇 작품들은 한국 근대화단의 리얼리즘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주목받아왔지만 나머지 작품들에 대해서는 별로 연구가 되거나 많은 그 조명을 받지 않았었는데요.
1913년 경북 칠곡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이퀘대는 서울 휘문고보를 졸업한 후 갓 결혼한 아내 유가봉과 일본으로 건너가 제국미술학교에서 서양화를 배웠습니다. 이번 회고전의 첫 부분인 사랑을 그리다가 이 시기인데요. 이퀘대는 유학기간 동안 자신의 아내를 수없이 그렸습니다.
이퀘대는 학창시절부터 인물화에 굉장히 뛰어났던 화가인데요. 그 인물화를 숙련시키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부인의 초상화를 굉장히 많이 그립니다.
두 번째 부분인 전통을 탐구하다에서는 점차 과감한 색면 처리와 밝은 색채, 검은 필선 등 새로운 시도를 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41년 신미술가 협회라고 하는 순수미술 동호회를 결성하고 해방 직전까지 1944년까지 약 4년 동안 활동했었던 그 신미술가 협회 시절에는 굉장히 맑고 명랑한 색채 그리고 굉장히 서정적인 주제들을 그림으로 그렸던 시기인데요. 이퀘대의 예술 활동 시기 중에서 가장 이퀘대가 아무런 그 고민 없이 본인이 하고 싶은 주제를 다루었던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마지막 시대를 끌어안다는 1945년부터 월북하기 전까지의 작품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해방 이후에 그 한국 미술이 나아갈 방향을 고민한다던가 혹은 굉장히 지쳐있고 어떤 그 파국의 좌우익이 이데올로기 갈등에 의해서 굉장히 혼란에 빠져있는 그 한국의 대중들에게 힘을 불러일으켜서 이들을 일으켜 세워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던 화가입니다.
1953년 남북한 포로 교환 때 북한을 택한 이퀘대는 북한으로 건너간 뒤에도 화가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1961년 국가미술전람회에 송아지를 출품한 것을 끝으로 이후의 행적이 전하지 않는데요.
월북한 이후에 한동안은 그 북한의 그 대표적인 그 미술가로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데요. 조선미술가 동맹이라고 한 단체의 그 회원으로서 여러 차례 국가 전람회에서 상도 받고 활동을 합니다. 근데 이케에데가 61년 이후에 그 행적이 묘연해진 이유 중에 하나로는 1958년경에 그 이케에데의 형인 이여성 씨가 그 김일성 중심의 그 북한 공산주의에 반대를 하면서 종파론자로 숙청이 되거든요.
남북한 양쪽에서 금기 화가로 낙인 찍히고 한때 역사에서도 지워졌던 화가 이케에데를 다룬 이번 전시는 반세기 동안의 어두운 과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케에데라는 작가를 처음 접한 관람객들이 많은데요.
화가가 있는지는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앞에서 보고 아, 이분이 어떤 시대에 이렇게 살았었고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었구나 이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모르고 왔거든요. 그림을 더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부인 그림을 되게 좀 많이 그리었다라고 아까 그 작가 소개하는 거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계기들을 통해서 이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렇게 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시를 본 관람객들은 그의 과거 행적보다는 그의 작품 자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케에데 군상이라는 그림은 또 한국 미술사에 있어서 또 유례가 없는 걸작이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케에데 전시가 가장 큰 규모로 열리는 것 같아서 또 제가 이제 다시 볼 수 없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 붓질이 되게 과감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도 다 색깔이 잘 표현돼 있고 그래서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작가가 특히 인물 그림 부분들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인물의 표정에서 작가의 어떤 마음 같은 게 잘 드러나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한국적 서양어를 치열하게 고민했던 이케에데 작가. 월북화가라는 편견을 내려놓고 새롭게 조명하고자 마련된 이번 전시는 11월 1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에서 열립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더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숨막히게 하는 더위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정말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는 더위인가 봅니다.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소식이 또 들리는군요.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살인적인 폭염입니다. 충청남도에서 어제 30대 건설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숨진 데 이어서 최근 사흘 동안 모두 4명이 숨졌습니다. 전남 순천의 80대 여성, 전북 김제 70대 여성, 그리고 경남 고성의 70대 남성 모두 밭일을 하러 나갔다가 쓰러진 채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을 거뒀습니다.
이 내리쬐는 햇볕의 지열까지,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열까지, 그래서 농사일을 하는 노인들에게 이 폭염 더위를 조심하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겠죠.
맞습니다. 어제 한국 보건당국이 권고한 폭염 대비 건강 수칙에는 그 햇볕이 강한 시간, 그러니까 무더위 시간대라고 불리는 오후 2시에서 5시는 야외 활동을 좀 자제하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지만 몇 시간씩 일을 하는 농사일에는 최고 기온이 올라가기 전인 오전 시간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영양 상태가 좋지 않다면 좀 더 주의를 해야 할 부분인데요. 한국질병관리본부가 매년 여름철에 그 전국 응급실을 통해서 온열질환 환자를 집계하고 있는데 5월 말부터 어제까지 온열질환자가 모두 446명, 이 중에 3분의 1이 넘는 170여 명이 지난 닷새간 발생했고요. 어제 하루만 해도 31명이 발생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여름이니까 더운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다가는 건강뿐 아니라 목숨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수치네요.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내 몸에 이상이 온다면 빨리 응급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한국의 건강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보통 일사병하고 열사병을 좀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일사병은 땀이 많이 흐르고 창백해지고 어지럽고 구토가 나는 것이고요. 지금 이 폭염에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열사병입니다. 열은 올라가는데 땀이 나지 않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렇게 체온 조절이 되지 않아서 몸에 열이 아주 급하게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의식을 잃거나 상난 현상이 겪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빨리 서늘한 곳으로 자리를 옮기고 물을 마시게 하고 얼음이나 뭐 찬물이 있다면 마사지를 좀 해줘서 체온을 떨어뜨리게 하라고 그 당부를 하고 있는데요. 시원한 물과 소금, 염분을 함께 보충해주는 것이 열사병으로 인한 건강을 잃는 거 방지를 할 수 있답니다.
그렇군요. 이 폭염에는 한국의 행정당국도 바빠진다고 하던데요. 대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네. 질병관리본부가 무더위 대비 건강수칙을 발표하는 것 외에도 이 한국의 국가재난을 관리하는 국민안전처도 이 폭염특보 상황에 따른 비상체제에 들어갑니다. 전국 시도의 그 재난 담당자와 회의를 열고 이 폭염 피해를 줄이는 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 이런 협의를 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폭염특보가 내려진 전국 시군구에 폭염으로 인한 혹시 피해자가 있는지 특히 취약층인 혼자 사는 노인이나 저소득 계층을 중심으로 안부를 묻는 겁니다. 방문을 하거나 전화를 해서 혹시 어려움이 없는지 이 때문에 비상근무 인력도 투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통일의 염원을 싣고 달렸던 유라시아 친선특급열차가 목적지인 독일 베를린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 내용도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이 도착 소식과 함께 한국 언론들이 아주 자세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서울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베이징, 서울에서 그 블라디보스토크로 비행기를 타고 시작해서 한쪽은 중국 횡단 열차를 탔고요. 다른 한쪽은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타고 러시아 이르쿠츠크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17일간 유라시아 대륙 횡단에 나섰는데요. 이 원정대 이름이 바로 유라시아 친선 특급입니다.
네.
현지 시각으로 30일 오후 최종 목적지인 베를린에 도착했는데요. 달려간 그 거리가 무려 14,400km, 지구 둘레 3분의 1입니다.
네.
이 원정길에 오른 사람은 한국 대학생과 독립운동가의 후손 또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250여 명인데요. 한반도의 통일 염원 꿈을 담아서 유라시아 대륙의 이웃들도 함께 협력을 하자 이런 의미로 시작된 원정길의 마지막 목적지 베를린에 도착한 겁니다.
네, 왜 하필이면 목적지가 독일로 정해졌습니까?
네, 뭐 예상하시는 대로 한반도와 같은 분단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서울에서 평양, 평양에서 중국 대륙으로 다시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해서 통일된 독일까지 달릴 수 있다면 이 한반도의 어떤 그 통일의 꿈과 염원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 시작된 사업이었는데요. 이 북한 지역을 지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지만 항공기를 이용해서 베이징과 블라디보스토크를 중간 출발지로 해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달린 겁니다. 중간 기착지인 러시아 주요 지역 또 폴란드 바르샤바를 거치면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14,400km의 원정의 의미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종착지 독일 베를린에서의 행사가 아무래도 핵심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됩니까?
네. 통일기원 행진이 있고 토론회가 가장 중요한 행사입니다. 또 원정대의 성공적인 일정, 독일 통일을 축하하는 음악회가 펼쳐지는데요. 통일기원 행진은 베를린의 전승기념탑에서 통일전에 장벽에 둘러싸여져 있었던 브란덴부르크까지 2km 구간을 걸어보는 행사가 열립니다. 또 한국과 독일 대학생 그리고 탈북 대학생 전문가들이 한반도 통일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게 되고요. 유라시아 친선특급 참가자들 베를린에서의 2박 3일 일정을 마무리한 뒤에 현지 시각으로 8월 1일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볼까요? 여름 휴가길에 나선 자동차들의 행렬이 오늘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가 예측하고 있는 여름 휴가의 절정이 바로 내일과 모레입니다.
네.
평소에도 금요일 오후는 뭐 일과를 마치고 주말 동안 여행지로 떠나는 차량이 많아서 도로 곳곳에 정체의 소식이 있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여름 휴가 최고 성수기를 앞둔 날이어서 도로 위에 정체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겠네요. 여름 휴가가 최고조일 때 어느 정도의 차량이 서울을 빠져나간다 이런 그 통계도 많이 발표가 되던데 올 여름 휴가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나요?
네. 내일 하루 전국 고속도로에서 예상하고 있는 통행량은 478만 대 정도입니다. 일요일인 2일은 역시 420만 대가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 같은 교통량은 그 메르스 사태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된 수치여서 한편으로는 또 반갑기도 한 소식입니다. 내일 수도권을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차량이 전국 그 이동량의 10분의 1 정도인 46만 대 정도로 전망돼 있습니다.
이렇게 예상 교통량이 발표되는 이유는 그만큼 관리 인력도 늘린다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길고 오래된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경부고속도로 외에도 호남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 남북을 잇고 동서를 연결하고 또 큰 고속도로에서 가지로 뻗은 그 지선고속도로 등 30여 개의 고속도로가 있는데요. 이 고속도로 각 나들목의 요금소에도 추가 인력이 필요하고 각종 사고에 대처하는 비상인력, 또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력도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빠르고 편리한 휴가 지로의 이동을 위해서 다양한 교통정보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고속도로 위에 그 전광판 정보뿐 아니라 휴대전화, 컴퓨터 상의 정체를 피할 수 있는 각종 우회도로 정보, 사고 정보 등을 제공하는 교통특별대책 기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세계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영권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주요 소식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중국 베이징이 2022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됐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정부가 관리들의 부정부패 척결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중국이 국제사회 시선을 끌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베이징이 특히 세계올림픽 사상 최초로 하계올림픽에 이어서 동계올림픽까지 치르는 유일한 도시가 됐기 때문에 국제사회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계와 동계올림픽을 모두 유치한 도시는 세계에서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시진핑 정부로서는 매우 고무됐을 것 같은데요. 네. 베이징이 어떻게 2022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이 됐나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오늘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서 총회를 열고 개최지 선정에 관한 투표를 했습니다. 경쟁 도시는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였는데요. 베이징은 전체 유효 투표 85표 가운데 44표를 얻어서 40표에 그친 알마티를 제쳤습니다.
네. 거의 박빙의 승부였군요.
예, 네 표 차이가 났는데요. 카자흐스탄은 이 추운 날씨와 이 적설량을 볼 때 베이징은 알마티에 적수가 안 된다면서 적극적인 유치전을 오늘 펼쳤습니다. 특히 이 알마티는 단독으로 올림픽을 치를 수 있지만 베이징은 북쪽으로 160km나 떨어진 장자코 등 두 곳에서 올림픽을 치러야 하는 여러 불편함이 있다면서 끝까지 홍보전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끝내 그 역부족이었죠. 베이징은 친환경적인 인공눈을 사용해 부족한 눈을 메울 수 있고 또 경제력이라든가 동계 스포츠 활성화란 측면에서 베이징이 훨씬 낫다며 역공을 펼쳤습니다.
IOC는 이번 베이징 선정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했습니까?
베이징이 겨울 스포츠의 지속 가능성과 또 동계올림픽의 유산 또 투명성에 더 강력한 초점을 맞춘 게 선정된 이유라고 IOC는 평가했습니다. 또 2008년 하계올림픽 때 사용했던 여러 시설들을 활용해서 개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도 강점으로 지적됐습니다.
네, 베이징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베이징뿐 아니라 중국 전체가 현재 축제 분위기입니다.
네.
베이징 올림픽 유치위원회는 결과 후 성명에서 IOC의 결정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운동 중심의 지속 가능하고 또 경제적 올림픽을 치르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 표결 전에 앞서서 1분 분량의 홍보 영상을 통해 이 올림픽을 강력히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시 주석은 특히 베이징이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중국과 세계 시민들 간의 상호 교류를 확대하고 또 환상적이고 아주 특별한 올림픽을 치르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동계올림픽을 동계올림픽 유치 비용이 상당히 커서요. 주로 유럽 네. 등 선진국들이 늘 단골 후보지였는데 이번에는 예. 좀 잠잠한 것 같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2년 전만 해도 이 베이징이나 경쟁 후보였던 알마티는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네.
독일의 뮌헨, 스웨덴의 스톡홀름, 또 폴란드, 스위스 등 4개 나라가 유치를 신청해서 훨씬 더 주목을 받았었죠. 게다가 2018년 동계올림픽을 치르는 이 한국의 평창이 아시아이기 때문에 같은 대륙에서 잇따라 올림픽을 치르지 않는 최근의 경향도 이런 그 유럽에 더 무게가 쏠리도록 했었죠.
그런데 어떻게 아시아의 두 도시가 최종 경쟁 후보가 됐습니까?
유럽의 4개 도시가 모두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유치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가령 러시아는 지난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무려 51억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이는 올림픽 역사상 가장 많이 지출한 행사로 기록이 됐는데요. 올림픽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경제적 타격 등 후유증은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제 상황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올림픽 유치가 위기를 더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유럽의 후보지들이 신중해졌던 겁니다. 반면에 베이징은 기존 시설을 통해 개최 비용을 15억 달러로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해서 주목을 받았죠.
네. 자, 베이징의 2022 동계올림픽 유치는 중국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중국 나라 안팎에 여러 의미가 있다고 관측통들은 지적합니다. 국내적으로는 중국의 꿈을 주창한 시진핑 정부에 큰 힘을 실어줄 것이란 분석입니다. 시 주석은 취임 후 부강한 나라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또 모든 인민이 행복한 그런 국가를 만들겠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중국의 꿈을 실현시키겠다고 발표했었는데 이번 동계올림픽 유치가 그런 구호의 추동력을 실어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나라 밖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올림픽의 아시아 시대가 도래했다는 지적인데요. 2018년 한국의 평창 동계올림픽, 2020년엔 일본의 도쿄 하계올림픽, 그리고 2년 뒤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등 아시아 세 나라가 올림픽을 잇따라 치릅니다. 이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건데요. 올림픽, 특히 동계올림픽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주로 서방 국가 등 선진국들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는데 이제 경제 발전을 이룬 아시아의 나라들이 부상하면서 그 대안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IOC 입장에서도 반가운 일이겠군요.
그렇습니다. 동계운동의 범세계적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IOC 역시 매우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베이징이 이번에 개최지로 선정된 이유 역시 그런 배경이 강력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인데요. 베이징 인근 3억에 달하는 인구가 올림픽을 통해 동계 스포츠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서 동계운동 또 문화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번 베이징의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고 하죠?
예, 국제인권단체들이 그런 우려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인권 탄압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것은 자칫 이런 인권 유린을 정당화하고 눈을 감아주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뭐 지난 2008년 그 하계올림픽 때도 이런 우려가 강하게 제기됐었죠. 특히 뉴욕의 본부가 있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올림픽의 표어인 더 높이, 더 빨리, 더 강하게는 역설적으로 중국 정부가 인민들의 민권을 탄압할 때 완벽히 부합하는 표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권운동가들을 탄압할 때 더 강력하게, 더 빨리 하라는 그런 표현을 우회적으로 이제 이렇게 강조한 건데요.
네.
인권단체들은 이번 베이징 선정을 계기로 국제사회가 중국 정부의 인권 탄압, 또 반체제 인사들이라든가 소수민족 탄압 등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개선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도 중국 관련 얘기군요.
예, 시진핑 정부가 관리들에 대한 반부패 투쟁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궈버슝 전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에 대한 사법 처리가 시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궈버슝은 중국군 간부들의 부패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던 인물입니다.
네, 중국이 궈버슝에게 어떤 처벌을 내렸나요?
신화통신은 중국 중앙정치국회가 어제 궈버슝에 대한 안건을 심의해서 공산당, 그러니까 당적을 박탈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고인민검찰원이 앞으로 법적 처벌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궈버슝은 고위 직책을 이용해서 돈을 받고 승진 등 관리들의 편애를 봐주는 등 당 기후를 엄중히 위반했다고 정치국 회의는 지적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코리아에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